올해 이른데 제가 바텀에서 사역하는 앙리양 자매님을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그 자매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을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자매님께서 제게 느헤미야서를 토대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낙심을 물리치는 법에 관해서 설교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고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느헤미야서 3장과 4장은 그에 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정말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체계적으로 협력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반면에, 사장은 그들의 적들 또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방해 전략을 구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지속적인 안정과 보호막을 제공해줄 도시를 재건하고자 노력했고, 이에는 서로 간의 협력이 필수였습니다. 그 재건 공사 자체만 해도 아주 큰 일이었을 뿐 아니라, 그런데 그에는 그 재건 의도에 대해 반문하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반대 세력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역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도 이러한 협력과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즉, 신자들은 영적인 집을 세우는 벽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벽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게 잘 짜여져서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에도 신자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공동 작업을 위한 협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재건 사업에 자신과 동행할 것을 교훈했는데, 오늘 저의 간구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동합시다. 때때로 사람들은 잘 지낼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하시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일로 유익을 가지시는 분은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만약 이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는 당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낙심을 경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험은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먼저 본문에 대한 문맥적 배경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역사적, 영적 배경에서 그러한 낙심과 협동 사업이 일어났던 것인지 느헤미야서 3, 4장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메일을 성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3, 4장을 읽고 오시면 저희 설교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메일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절반에 이르는 전반부 1장에서 7장은 거의 전적으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할애되었습니다. 에스라엘 개혁이 종교적 쇄신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느헤미야의 개혁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장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둘이 절대 분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예루살렘 도시 및 유대인들의 위축된 영적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공동사역을 한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에 언급된 왕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으로 그는 기원전 465년에서 42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왕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형제들과 권력 다툼을 벌였었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재위에 있는 동안에도 기원전 460년 이집트 반란과 기원전 448년경 시리아의 반란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국가들과도 잦은 분쟁을 빚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잔인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는 커다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기원전 444년 아닥사스다 제21년 첫째 달에 그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총독들을 향한 조서를 내렸을 뿐 아니라 특별히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는 문과 성곽과 성전 공사의 들보로 쓸 제목을 공급하라는 조서도 내렸었습니다. 더불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수대로 한 그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도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느헤미야가 그런 커다란 호의를 입었던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왕궁에 수심 있는 얼굴로 나타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무자비한 왕은 그러한 사소한 안색의 변화조차도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둘째 배경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모든 일의 중심에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전개되는 가운데 계셨었고 느헤미야와 유다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큰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여정을 믿음으로 시작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 또한 믿음으로 그와 함께 했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일을 추진하는 신실한 자였음에도 그들 또한 낙심하는 모습이 4장 10절 말씀인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해서 간찰됩니다. 즉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그 성벽을 건축해 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들이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것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한 시리에 빠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역 한글 성경은 이를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은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성벽 쌓는 일을 하면서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입술에서 이 슬픈 노래가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던 것입니다. 이 비관적인 노래는 그들의 적들로부터 난 비웃음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지어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믿음의 사람의 지휘하에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된 그들이었지만 어느새 그들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는 등 영적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그러한 경험이 단지 그들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에 깊은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일하고 있는 성도들의 경험이도 한 것을 상기시켜 드려야만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분들을 찾아가 따로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교회 내 몇몇 분들께서 크게 낙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영성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은 주님의 일에 손을 놓고 있을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중 가장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일 수 있지만 25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러했듯 그들의 영혼은 슬피 울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그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 메시지가 자신들의 온 마음과 뜻으로 주님의 사역을 섬겨왔지만 현재 낙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분들의 아픈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께 혼자가 아님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셋째로 그 재건 현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사실 여러 면에서 매우 독특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권력을 지녔던 이방인 왕이 유대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그들의 도시 재건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즉 바사 왕국의 그 왕이 유대인들에게 그 도시를 재건해도 좋다고 큰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자도 하나님께 두터운 신앙심을 가졌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호의를 입은 자일 뿐 아니라 그 스스로 유대인이었으며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습니다. 즉 당시 유다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그보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이지 느헤미야보다 더 나은 지도자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어수선한 상태였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함께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의 목표 아래 온 나라가 함께 모여 이루는 그런 원대한 종류의 일을 추진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그들 모두가 지금 함께 모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도록 기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모래와 같이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공동 목표 아래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향한 흥분과 열정이 절정을 이루던 바로 그때에 아이러니하게도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우리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심지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아주 분명해졌을 때에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아주 큰 그 소망을 품고 그 에너지가 충만했을 때에도 낙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영적으로 아주 무너진 상태로 살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이라는 기대조차도 없었고 강력한 적들로 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현실 생활 및 영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들이 있기에 그 낙심은 더욱 더해졌습니다. 느헤미야 3-4장은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하에 도시를 재건할 기회를 얻었었지만 오래지 않아서 낙심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실 그들의 여건만 보자면 외형적 여건만 보자면 그들은 100배 나은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마음속에 낙심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 재건이라는 커다란 소망과 기대들이 적들의 강한 반대와 압박으로부터 짓눌리게 되면서 위축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 위에 임하신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집중했었던 그들의 시작은 좋았지만 이제는 낙심하여 실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1828년 노아 웹스터 영어사전은 한국어 낙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discouragement를 기운을 잃게 하는 행동 혹은 사기를 떨어뜨림, 맡은 바를 단념시키고 그만두게 함, 신념을 잃게 함, 용기를 파괴하고 빼앗음, 또 확신 혹은 희망을 억누름, 어떤 비방으로 인해 맡은 바를 그만하게 하거나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 정의로부터 다음과 같이 적어도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Discouragement, 즉 낙심은 우리의 용기를 제거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 이전에는 용기가 있었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기대를 품고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와 종교를 재건할 수 있는 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던 백성들은 낮은 자존감 및 현실적인 고난들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예루살렘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인 1장 3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1장 3절이 증거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도착 및 그의 지도력은 그들의 침체된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왔었고 그들의 소망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처럼 아주 기쁨 가운데 낙심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낙심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행했던 일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는 심지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조차 단념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다 함께 온 마음과 뜻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 일은 그저 몇 사람만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재건 사업을 하는 공동 작업의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둥글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한 부분 이어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3장 1절에서 32절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이 먼저 양문에서부터 시작된 것과 이후 그 작업이 원형으로 이어진 성벽을 따라서 마무리 또한 그 양문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낙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처럼 숭고한 일을 달성해 가는 중에 그들을 덮쳤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던 그 순간에 낙심이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았고 그랬던 때가 바로 그들이 매우 높고 숭고한 생각을 지녔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진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동안에 낙심을 경험하게 되실지라도 놀라지 마셔야 합니다. 낙심은 여러분이 그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채워진 그 영성이 항상 아무런 낙심 없이 그 커다란 에너지로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로 낙심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다가 마침내 빛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총독은 같은 유대 민족인 자로 자신들을 향한 사랑과 호의로 가득했고 또 애국자로 그 모든 좋은 자질들에 더해서 탁월한 지도력 또한 갖추었었습니다. 이에 흩어졌던 유대 사회는 그의 지휘 아래 하나로 함께 뭉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건축 자재들을 공수하는 능력을 보였을 뿐 아니라 다른 총독들이 군대 유지를 위해 백성들에게 거두던 곡물 및 조세도 받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이 그처럼 양호한 생활 환경을 누려보는 것은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백배 나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낙심이 파고든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세 가지 영역에서 더 나은 환경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생활 수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기원전 586년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또 안전과 보안 및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더 나아졌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할 만한 일을 했다는 어떠한 암시나 그러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의 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그쳤었습니다. 사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그 팽배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서는 우상 숭배는 그쳤었습니다. 셋째로 그 사회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진 때였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재건 사업을 이끄는 역할을 아주 잘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그 본보기가 되었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한 일이 3장 1절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그 성벽 재건 일이 일반인들에게, 시민들에게 그저 던져지거나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 여러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잘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대로 서로 화합하고 연합된 사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 3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바로 양문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제물로 정해지는 양은 대개 그 문을 통과해서 시장으로 데려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시했던 그들의 바람직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 배경으로 낙심은 종교적 열심이 정점에 달았을 때 생겨났습니다. 온 국가가 재건 사업을 지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여리고로부터도 남자들이 성벽 재건에 가담하기 위해 온 사실은 그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어떤 먼 길도 마다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여리고 간의 거리는 25.6km로 이 두 도시 간의 여행은 종종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닿는 길은 그 위험과 험난함으로 악명이 높아서 피의 거리로 불리곤 했는데 이는 피를 부르는 아주 많은 강도 피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 간의 여행길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마리아인 비유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둘 간의 여행은 아주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서도 사람들이 왔고 그 외에도 드고아, 기브온, 미스바, 산호아 그 외 여러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벽 재건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의 직업군과 하는 일 또한 매우 다양했습니다. 즉 그들은 금장색 향품 장사, 고위 관료들, 레위들, 제사장들, 성전 하인들, 상인들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그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손수 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낙심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 모든 낙심들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커다란 낙심이 파고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그 낙심하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매우 미묘한 것으로 본문에서 명쾌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당시 나라 전체가 겸손하게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그 모두가 그 일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3절 5절 말씀인 3장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즉 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지만 드고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일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상으로 그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3km 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먼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할 때에 확신하건대 드고아 사람들에게도 그 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과 그 짐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는 드고아 지도자들의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저항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포로들의 바빌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언제라도 그 유대 지역에 남아있던 주민들과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것이 그 이유였을 것이라고 윌리엄슨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온 포로들과 그 지역의 토착 주민들 사이에는 긴장과 내부적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도 귀환한 자였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자신들이 지역주의, 인종차별 또는 파벌주의 등에서 비롯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무리 간에는 긴장과 내부적 분열이 있었습니다. 토착 주민과 그 귀환한 자들 사이에 말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반발심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한 태도는 그들 곁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낙심하게 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나머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들은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 그러한 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낙심의 두 번째 이유는 적들의 반대였습니다. 적들이 군사적 동맹을 이루어서 유대인들을 대적했습니다. 특별히 다섯 그룹의 개인들이 그 대표적인 반대자들이었습니다. 4장 7절은 그들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산발랏은 재건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에 심하게 분노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가장 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비야 또한 조소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및 아스도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또 4장 11절에는 그들로부터의 위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실제적 위협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라고 4장 11절은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적대적인 원수들의 의도였습니다. 더불어 4장 3절은 조롱하는 말도 싣고 있습니다. 암문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곧 그 도비야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짓고 있었을 때 그자가 그 튼튼한 성벽이 겨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러한 힘없는 것이라고 조소했던 것입니다. 도비야는 유대인들의 일을 평가절하하며 비웃었고 이는 그 유대인들을 낙심케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적들은 그들의 성공을 매우 시기했습니다. 이 시기심은 그들의 인종차별의 표시일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의 광신적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기한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면 어느 누군가는 이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어느 누군가는 이를 마땅치 않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마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적들은 유대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4장 1절, 2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조롱했는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증거합니다. 산발랏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네 가지 종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그들의 힘에 대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 둘째, 그들의 의지와 결의를 두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했으며, 셋째, 종교적 시기로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의문했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의 능력과 관련해서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비웃으며 의문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걸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가 조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 유대인들이 그 재건공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지만 이러한 적들의 조롱과 그 미움에 유대인들은 낙심되었습니다. 그 적들의 분노가 음모를 꾸미는 결과를 낳은 것을 4장 7절, 8절이 보여줍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즉 그 적들은 유대인들의 성공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낙심에서 회복되는 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마침내 낙심을 뚫고 나와 그들의 미션을 완성할 수 있게끔 도왔는지 그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오늘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첫 번째 치료법은 물론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와서 간절히 간구드렸습니다. 4장 4절 5절 말씀에 그에 관해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들 마음에도 낙심이 스며들 때 이 두 구절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그의 그 낙심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소개리 문답 98번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특별히 영어 소개리 문답에서는 기도가 하나의 오퍼링, 즉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낙심의 때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의 때를 위한 두 번째 치료법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계획하고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흔히 보이게 되는 반응은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대에 무엇인가 부응하지 않을 때 아, 이제 그만해야겠어. 그만두는 편이 낫겠어. 라고 사람들이 그만둡니다.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행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서로 마찰을 빚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면서 낙심합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그만두는 것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수많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대인들이 그러한 낙심에, 그러한 조롱과 그 모욕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 성벽은 절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둘 때에 그것을 항상 정당화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우리는 그의 수많은 이유를 둡니다. 때때로 우리는 전 다른 사람들을 대어 세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전 그들과 더 이상 함께 봉사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라거나 혹은 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제가 봉사를 완전히 그만두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제게 있는 능력 내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다른 봉사를 해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즉 저는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거기 있는 것은 그저 해가 될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그 이유는 끝이 없지만 하지만 그 최종 결과물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말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찰이나 시련들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자조차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지는 연단의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찰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성장 대신 고립의 길을 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및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는 대신에 그만둡니다. 우리가 그만두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에 대해 차가워지고 냉소적이 되며 비관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만두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사역 안에서 마음을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아주 리미티드한 면에서 한 발 한 발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성장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받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신실한 대신에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주님의 사역에서 한 발을 빼는 쪽을 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보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모든 아무런 고난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형제들을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 영적 경험의 피할 수 없는 일부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만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크리스천의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의 끝과 시작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하겠어 라고 정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쉽게 그만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반대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들이 본문에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마음들여 일을 계속했고 이는 마침내 보상받았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때 이는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잡힘으로 낙심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그만두시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치료법은 처음과 두 번째가 합쳐진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연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에 대한 신실한 반응은 기도하고 방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즉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스스로를 방비했습니다. 4장 11절을 보면 그들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라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적들이 무서워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들의 조직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4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동안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치료법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며 힘을 북돋았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여기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는 지도자의 격려하에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 적들의 위협에 낙심했을 때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바르게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임명하신 주님의 종들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상담하지 않고 우리와 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토로하는 것은 커다란 실수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과 얘기할 때 위로받고 또 훨씬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들 또한 비슷한 경우가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과거 경험들을 예로 들면서 자신들과 같이 행하기를 부추길 것인데 이는 대개는 힘겹게 견디며 가는 쪽보다는 쉽고 마음 편한 선택을 하라는 쪽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저 친한 사람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이는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 친한 자들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힘든 고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식은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처럼 낙심하게 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을 택하는 대신에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에 매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적들로 하여금 그들이 감히 싸우려는 대상이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을 4장 15절에서 19절은 증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당면하셨을 때 고난을 맞서게 되실 때 그저 친한 자를 따르지 마십시오. 영적 지도자를 찾으셔서 그 일을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치료법은 앞서의 모든 것의 총체적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낙심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이 덮쳤을 때 서로를 격려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고 형제들과 함께 일하며 이를 견디었던 것을 4장 22절, 23절은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가 없으심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유대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반대 세력과 낙심이 다가오는 것 또한 충분히 알고 계셨고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셔서 그들에게 그들이 신실한 마음을 먹었을 때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셨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되므로 그 고난과 그 낙심하는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주권자이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며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 팀 혹은 한 가족처럼 연합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함께 일했듯이 우리 또한 함께 일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게을리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이 그 수고를 감당하며 더욱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라고 부르셨고 그에 응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하는 바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낙심도 알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반대와 조롱 가운데서도 봉사와 섬김을 수행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몸 전체의 일부가 되어서 일하도록 기대되시는 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며 우리 함께 모여 그의 몸을 이루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를 따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만두지 마시고 특별히 낙심될 때에 그만두지 마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